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도 최고의 안보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하와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 측에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은 분쟁 해역 섬들에 대한 군사화를 즉각적이며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미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변국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항공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내 9개 주와 주한미군 실험실에 배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한국 오산의 미군 공군기지 관계자 22명과 미국에 있는 연구원 4명이 미서부 유타주의 더그웨이 육군 성능시험장에서 배달된 탄저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곳은 캘리포니아와 테네시,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욕, 버지니아에 있는 연구소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메릴랜드 연구소는 지난주 군 당국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달됐다며 경고했었습니다. 한국 오산의 미 공군 기지는 탄저균을 받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스티븐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일로 인한 위험은 알려진 바 없고 탄저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연구원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장관은 오늘 그리스를 방문해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포괄적인 핵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협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운다면 협상 마감 시한이 따로 없더라도 합의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어제 이란 정부가 만일 군사기지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유엔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를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장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어제 쿠바를 방문한 톰 우달 민주당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달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여행과 농업, 기술 분야, 경제활동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에 쿠바 관련 일부 법안들의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지난 1959년 독재자 풀젠시오 바티스타를 축출한 뒤 옛소련과 동맹 관계를 맺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오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방해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 FIFA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미국 관리들의 요청으로 범죄 수사가 시작된 점이 이상하다며 미국인은 이번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위스 검찰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제 취리히에서 피파 임원들이 체포된 건 역시 제프 블라터 피파 회장의 재선을 막으려는 또 다른 명백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블라터 회장이 러시아의 월드컵 대회 개최를 지지한 일로 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 지도자는 자신들이 서방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축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스라 전선 지도자 아부 무하메드 알 골라니는 어제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사드 정부의 몰락이 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 골라니는 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운명이 아사드 대통령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한 데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평양을 오가는 기차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에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서 5월에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험악한 표현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기대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맹비난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 원수에 대해 인신 공격성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방미와 6.15 남북공동행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수용할 내용이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 조국통일연구원 백서에서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을 비난한 데 이어 28일에는 대남 선정료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 박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이 6.15 행사에 재를 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각종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박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로선 남북 대화가 열려도 득보단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등 북한의 내부 사정과 대외 정세 등을 감안해 북한이 당분간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남북 대화의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도 경제 상황과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기선제압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도 어떠한 시점과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군사훈련이 끝난 뒤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을 승인하는 등 이딴 대북 유화 조치를 내놨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의 YTN 방송에 출연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은 아무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뭐 억지로 손을 끌어잡아 당길 수는 없고요. 북한이 손을 좀 슬며시라도 쓸 수 있게 그런 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면 5.24 조치 해제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의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의 배경과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대남 비난,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최근 들어서 부쩍 그 강도가 세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지도부,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권력에서 이탈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비난을 펼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공포 정치란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서 그 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그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압박 그 공세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네.
남관계가 지금 전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결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남 비난 공세가 활용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 고위층 간부들의 충성 경쟁도 이유가 될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그 상당한 권력의 내부에서 현역 진리민부력부장 처형 과정도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뭐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권력에서 이탈은 확실한 것 같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북한 내부에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 대통령 비난에 나선 북한 측의 주체가 외곽단체 같은 네. 좀 격이 낮은 기관들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뭐 네.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뭐 국방위원회랄지 또는 그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비난을 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남관계는 어쨌든 당국 간 관계를 앞으로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을 북한 최고 당국 차원에서의 비난 공세에 나설 경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북한 측의 지금 박 대통령의 비난 공세는 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 상당히 그 자극적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에서 실질적인 그 남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 최고 당국이 직접 나서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 측의 불만,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화를 여전히 촉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네네. 여전히 이제 비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이제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남측이 북측의 대화를 촉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대화 제의랄지 이런 것들의 진정성을 상당 부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의구심인데요.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통치 체제를 이제 공포 정치랄지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정말 그 남관계를 풀 의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상당한 지금 북한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화 촉구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뭐 그런 측면은 거기서 연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남측의 대북 정책 또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남북관계에 좀 그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예를 들으면 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나 6.15 행사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등등 이런 것들이 이 그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네네. 보면 이 남북 화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들이 준비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후 여사 방북도 북측에서도 초청을 이미 한 상태고 따뜻한 봄날 오시라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네.
또 지금 광복 70년 행사나 6.15 공동행사도 심양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나 성과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이호 여사의 방북도 이 상황으로 가면은 뭐 가능성이 낮아지고 더 연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남관계 전반에 많은 부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히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네.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반기문 총장의 그 개성공단 방문은 완전히 지금 뭐 안 되는 쪽으로 아예 그 결론이 나버렸었고
네.
이런 것들은 역시 지금의 현재 남관계의 그 환경이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남북관계 네. 호전이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정말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특별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남관계가 지금의 어떤 상황들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당분간 남관계는 어렵다. 또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가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 또 이후에 보면 또 계속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위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랄지 또는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4차 핵실험의 가능성
네.
이런 것들도 북한은 계속 만지작거리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김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로부터 최근 북한의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의 배경과 파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 문제, 방어체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6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최소한 원론적으로나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can't see how you cannot but discuss an issue like this. I mean, if we're looking a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최근 이어진 도발적인 언사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두 정상이 이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거나 정상급에서 직접 논의하지는 않더라도 양국 대표단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한 만큼 미한 두 정상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 quite sure that they will be discussing the emerging threat from the DPRK and how to respond.
두 정상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를 포함해 특정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논의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자누지 대표는 말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미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리스 전 실장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he wants to hear from her if there are any ideas that she has for managing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n a better way.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행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구상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남중국해의 긴장을 푸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로 서먹해진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한일 세 나라가 당면 국제 현안들을 어떻게 공조해 풀어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잔우지 대표입니다.
I think he would stress, you know, the common interests of the U.S.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동 이익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인권 개선의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7일 뉴욕의 미 한국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참혹함으로 표현하면서 이 문제를 조명하고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동방국들과 협력해온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인권유린의 적나라한 실상이 그대로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고위급 다자 행사가 처음 열리고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화공세 일환으로 지난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회 파견할 필요성을 느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반박하고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그 목적을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서울에 북한 인권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이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의 다가가 신뢰할 만한 협상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왔지만 협상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확산 활동을 저지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에 유용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을 적극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최근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미국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편집한 가짜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자신들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분이 조금 넘는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물속 잠수함에서 거대한 탄도탄이 발사돼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발사 순간 잠수함 선체에서 엄청난 양의 흰색 기포가 발생하고 발사된 탄도탄은 곧장 수면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올라 강렬한 섬광과 함께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 뒤 폭발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동영상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SL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소용없게 됐다며 괌이나 하와이 앞바다에서 불시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됐고 서울에 미사일 한두 발만 떨어져도 극도의 혼란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자막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미국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영상을 동영상 모음 웹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따 짜집기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속 잠수함에서 탄도탄이 발사되는 장면 10여 초가량이 화면 구도와 배경, 그리고 탄도탄의 모습 등 모두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발사 장면과 똑같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쏘았던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의 그 주둥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따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동영상에 나온 것은 그냥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과 똑같이 유선형으로 생겼습니다.
신 대표는 또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은 몸통 중간에 불룩 튀어나온 함교 부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선 대형 잠수함처럼 몸통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SLBM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정부 당국자 등은 북한의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이런 반응 때문에 북한의 선전선동 담당자들이 무리하게 동영상을 올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북핵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을 최대 적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미사일 발사 장면을 훔쳐 선전문을 만든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어수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군 연구소에서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어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표본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중한 예방조치를 실시했으며 응급격리시설에서 탄저균 표본을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측은 훈련에 참가한 요원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항생제와 백신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했으며 현재 누구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북한의 탄저균 등 생물무기 공격에 대비해 탄저균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저균 제독 실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평양을 오가는 기차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매달 4차례 또는 5차례 여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140명을 태운 열차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밤 랴오닝성 수도 선양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선양과 평양 사이에 관광열차가 운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북한 기차 여행은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28일 새벽 단둥에 도착해 단둥과 평양을 연결하는 국제선 열차로 갈아탈 것이라며 평양에는 28일 오후에 도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선양 평양 간 기차 여행은 5박 6일 일정이며 요금은 1인당 미화 491달러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평양과 개성, 묘향산, 판문점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신화통신은 선양 철도국사나 국가여행집단의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10월까지 선양과 평양으로 가는 기차여행이 월 4차례나 5차례 진행될 것이라며 총 여행객이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선양 철도국은 최근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북한을 찾고 있다며 이달 초 선양, 평양 간 기차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양철도국은 또 북한 측과 협력해 기존의 신의주 평양 외에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출발해 북한으로 가는 여행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우려해 국경을 차단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에 재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남북한을 관통하는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에 대해 북한의 철도 담당 고위층들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야쿠닌 사장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쿠닌 사장은 한반도 종단철도의 지선으로
북한 라진항에서 동해안을 따라 한국까지 내려오는 경로를 북한과 합의했었다며 한반도 종단철도가 재건되면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쿠닌 사장은 또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경원선도 한반도 종단철도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날 때 경원선 복원 사업에 대해 전달할 것이라며 긍정적 답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의 탈곡기 등 식품 가공기기를 지원했습니다. 평안남북도 주민 4만여 명이 콩, 우유와 국수 등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올해 초 평안남북도 주민들을 위해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식품 가공기계를 지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최근 공개한 2014 연례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북한에 식품 가공기계 6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힐러 구두욘손 국제적십자사 아시아사무소 대변인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지원한 식품 가공기계 한 기는 14,000유로, 미화 15,000달러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 가공기계 한 기에는 탈곡기와 도정기계, 기름 짜내는 기계, 콩우유 제조기, 콩고기 제조기, 강냉이 가루 제조기, 반죽기, 다기는 강냉이 식품 제조기 등이 포함됐다고 구두윤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보고서에서 평안남북도 지역 주민 4만여 명이 식품 가공기계로 쌀과 강냉이, 기름, 콩우유, 국수 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직접 가공해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음식을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돼 지역 축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두현선 대변인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에도 이 지역에 식품 가공기계 4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올해 북한 내 3개도 13개군 주민들 위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에 미화 66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서 영양 부족 상태인 주민의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UN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UN 산하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27일 공동 발표한 2015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영양 부족 상태인 북한 주민의 수를 1,05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북한 주민의 41.6%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영양 부족 주민 수가 1990년대 초반 480만 명에서 2000년대 초반 870만 명, 그리고 2010년대 중반인 현재 1,05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25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증가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동물원이 평양중앙동물원에 히말라야 푸른 양 등 동물을 기증했습니다. 평양중앙동물원은 현재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의 동물원이 평양중앙동물원에 많은 수의 동물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은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동물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북한의 동물원과 러시아 내 여러 다른 동물원에 다수의 동물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동물을 기증받은 나라는 북한으로 이번 달에 검독수리 한 마리와 히말라야 푸른 양 네 마리, 중국 오리 열 마리, 수달 두 마리, 미어캣 세 마리가 전달됐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의 올가 실로브 원장은 평양중앙동물원이 현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우리들이 이미 증축돼 이번에 기증한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은 평양중앙동물원의 보수공사가 올해 가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중앙동물원에 펭귄관과 물개놀이장, 파충류관 등 8개를 신설하고 50여 곳을 개축하는 대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은 앞서 이달 초에도 평양중앙동물원에 표범 한 마리와 아프리카 사자 두 마리를 기증했다고 러시아의 스푸트닉 방송이 러시아 농산물 감독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 인도네시아도 평양중앙동물원에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 한 쌍을 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되는 자카르타 포스트신문은 지난달 25일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를 인용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오랑우탄 대여를 요청해 이를 승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대성산 서쪽에 있는 평양중앙동물원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59년 4월 30일에 개원했으며 현재 650여 종 5천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애슈턴 커터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국제축구연맹 피파 고위관리들을 부패 혐의로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러시아가 반발했습니다. 쿠바를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국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군요.
네, 카터 장관이 어제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미군 태평양 사령관 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영유권 주장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카터 장관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군비 확장에 반대한다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조치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 또 이 오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의 공통된 인식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을 정찰 중이던 미 해군 정찰기에 중국 해군이 경고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군비 확장도 바로 이 인공섬의 건설 중인 이 군사 시설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곳은 남중국해의 암초들로 이루어진 스플래틀리 군도입니다. 중국이 지난 2년간 이곳에 인공섬을 조성을 하고요. 활주로와 부두, 또 유류저장고, 막사 같은 이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그동안에 조성한 인공섬의 면적이 축구장 1,100개가 넘는 넓은 규모라고 하고 지금도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또 미국도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은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자유로운 항해 또 비행을 위해서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미 해군의 최신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정찰 비행을 했고 중국군이 이 라디오 경고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네. 자, 이 카터 장관이 어제 미군의 정찰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언급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미군의 비행과 항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정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요. 또 중국의 조치로 다른 지역 내 국가들이 단결하고 있고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면서 미국은 이런 요구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미군은 앞으로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카터 장관이 하와이에서 태평양 사령관 이취임식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 필리핀 국방장관과도 따로 회담을 했는데요. 필리핀이 바로 이 중국의 스플래틀리 군도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인데 카터 장관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카터 장관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조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카터 장관의 전날 하와이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이 다른 나라가 중국 섬을 불법 점거해서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중국이 주권 범위에서 건설을 할 때는 참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철저히 중국 관점에서 이 하고 있는 말이죠. 이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제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에서 일본의 활동에 미국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건설 활동에 이제 왜 참견하는 건데 하지만 이 남중국해가 자국영해라는 것은 중국만의 주장이고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각각 이제 자국 주변 바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예,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죠. 또 이 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심사숙고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라고 또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얼마 전에 발표한 국방백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국방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이 많은 대립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백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목표가 이 기존의 국토방어에서 더욱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의 개념으로 확대되고요. 또 이 방어 지역도 국토 주변에서 먼 지역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해군의 경우에도 근해 이 가까운 바다의 방어에서 이 근해와 이 먼 바다 원해 방어가 결합한 형태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 특히 이제 공해에서 전략적 통로 확보와 해상 안전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 군비 태세 강화 또 긴장 고조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다시 카터 장관의 일정으로 돌아가서요. 하와이에 이어서 아시아 지역을 순방한다죠?
네. 카터 장관이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고요. 또 그보다 앞서서는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네. 이번 회의에 카터 장관만 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순젠과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법무부가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고위관리 여러 명을 전격 기소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해드렸는데요. 하루 사이에 추가로 공개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스위스 취리히의 고급 호텔에서요. FIFA 부회장을 포함해서 최고위직 임원 여러 명이 체포가 됐고 이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이 법무부가 FIFA 고위관리 14명을 모두 47건의 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이는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이 뇌물을 받았고 또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대회의 중계권자나 판촉권자를 정하면서도 이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이와 관련해서 이 미국을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모두 나서서 이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입장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 차기 월드컵 개최국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미국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현 제프 블래터 피파 회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의도고 네. 이 자국의 사법권을 국제사회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미국 법을 불법적으로 역외에 적용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미국은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푸틴 대통령이나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앞서 FIFA 고위 관리들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이 공갈과 금융사기, 이 돈 세탁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요. 또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면서 미국 법무부가 이들을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소된 14명 중에 4명은 이미 법무부의 혐의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이 나머지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기소된 인물들은 20년 넘게 자신들의 직위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악용해서 뇌물과 뒷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고 또 24년간 착복한 규모가 1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네. 달한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소식인데요. FIFA 고위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서 제프 블래터 회장의 연임에도 이제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피파 회장 선거가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제프 블래터 현 회장이 경쟁자인 알리 비날 후세인 요르단 왕자를 누르고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상황이 됐죠. 물론 이 블래터 회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관리들은 이 대부분 블래터 회장 진영의 인사로 알려졌고요. 어제 이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도요, 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추가로 피파 인사를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영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피파가 심각하게 이 부패한 기구라는 게 밝혀졌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피파 지도부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쿠바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바는 그동안에 미국의 금수조치 때문에 경제가 피폐해졌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었는데요. 자, 이제 좀 다른 소식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이 의원들이 이제 쿠바를 방문 중인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네. 뉴멕시코주 출신인 톰 우달 상원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우달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에 대한 이 쿠바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려면 이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미국 의회에서 금수조치 해제 반대하는 의원들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쿠바와 이 오바마 정부가 이제 관계 정상화 조치를 이제 선언을 하고 이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조치 자체에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쿠바에서 그동안 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정치 개혁 또 인권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정상화라는 선물을 준 것은 이 잘못됐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앞서 우달 의원이 밝힌 대로 의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금수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 다른 의원인 알프랭큰 상원 의원도요.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금수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비단 쿠바 정부뿐만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쿠바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제 농업 등인 제한적인 분야에서 한정된 규모로 쿠바와 사업을 하던 기업들도 이 쿠바와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조속한 금수조치의 해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 의회에서 금수조치 해제 관련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관계도 있고 문화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적 교류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대사관 이제 설치인데
네.
현재 미국과 쿠바가 대사관 개설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동시에 이제 특별 설명을 발표하고 정상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후에 이제 실무 협의가 지난주에 4차까지 이제 벌어졌는데요. 두 나라 수도 워싱턴과 아바나를 오가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워싱턴 국무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협상은 말씀하신 이 대사관 개설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양측 모두 진전이 있다고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요.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닌데요. 쿠바는 대사관 개설에 앞서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또 미국 은행의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풀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도 이미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의 검토를 받아서 미국 의회에 입장을 전달했고 이제 미국 의회가 검토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금융 계좌의 경우에 지난주에 이제 4차 협의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작은 이 은행에서 쿠바 정부의 계좌가 이미 개설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대사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 계좌가 개설돼야 한다는 게 쿠바의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 대사관의 역할 또 대사관 직원들의 활동 범위 등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 쿠바 아바나에 있는 미국 대표부에 있는 직원들은 아바나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쿠바가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미국 직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아바나 밖으로도 여행을 하고 또 쿠바의 국민들도 자유롭게 미국 대사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쿠바는 미국 정부가 쿠바에서 온 난민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견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뭐 큰 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나라가 이미 관계 정상화를 선언을 했고 또 이제 대사관이 개설되고 외교 관계가 복원돼야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사관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에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가 17도, 낮 최고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최저 15, 최고 22도, 강계 최저 13, 최고 25도, 해주 최저 18도, 최고 28도, 개성은 최저 17도, 최고는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15도, 최고는 31도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장진 최저 7도, 최고 22도, 해산 최저 11도, 최고 28도, 선봉은 맑고 최저 14도, 최고 16도, 원산도 맑고 최저 15도, 최고 2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도 최고의 안보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하와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 측에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은 분쟁 해역 섬들에 대한 군사화를 즉각적이며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미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변국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내 9개 주와 주한미군 실험실에 배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한국 오산의 미군 공군기지 관계자 22명과 미국에 있는 연구원 4명이 미 서부 유타주의 더그웨이 육군 성능시험장에서 배달된 탄저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곳은 캘리포니아와 테네시,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욕, 버지니아에 있는 연구소 등입니다. 이 가운데 메릴랜드 연구소는 지난주 군 당국이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달됐다며 경고했었습니다. 한국 오산의 미 공군기지는 탄저균을 받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장관은 오늘 그리스를 방문해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포괄적인 핵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협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운다면 협상 마감 시한이 따로 없더라도 합의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어제 이란 정부가 만일 군사기지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유엔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를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장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어제 쿠바를 방문한 톰 우달 민주당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달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여행과 농업, 기술 분야 경제활동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에 쿠바 관련 일부 법안들의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지난 1959년 독재자 풀젠시오 바티스타를 축출한 뒤 옛 소련과 동맹 관계를 맺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오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방해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 FIFA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미국 관리들의 요청으로 범죄 수사가 시작된 점이 이상하다며 미국인은 이번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위스 검찰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제 취리히에서 FIFA 임원들이 체포된 건 역시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의 재선을 막으려는 또 다른 명백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블라터 회장이 러시아의 월드컵 대회 개최를 지지한 일로 그에게 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 지도자가 자신들은 서방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축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스라 전선 지도자 아부 무하메드 알 골라니는 어제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사드 정부의 몰락이 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 골라니는 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운명이 아사드 대통령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